오늘 역사고정 강의 34강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지난번에는 그 계급이 한 개인이 아니라 계급이 즉 인간 집단이 역사의 행위자로 등장하였다. 즉 부르주아 계급하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역사의 행위자로 등장하였다 하는 데까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것을 그런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등장한 계급, 그 계급이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왔는가. 즉,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가지고 있는 역사에 관한 관점을 가장 집약해서 드러낸 문장이 이 공산당 선언의 첫 문장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라는 그것이죠. 계급이 역사의 행위자로 등장하였다. 거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계급이 역사의 행위자로 등장해서 그들이 행위하는 공간이 어디냐? 모든 사회. 사회라고 하는 것은 국가보다도 넓은 범위죠. 사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말, 요 문장은 그냥 인간 집단, 네, 조직화되어 있는 인간 집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조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종류가 다르겠죠. 다시 설명하면, 조금 보완해서 설명하면, 인간 집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 집단 안에서 혈연으로 이어져 있고 그 혈연 관계에 친밀함이 있건 없건 간에 어쨌든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그걸 가족이라고 하죠. 또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본을 댄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자본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과 육체의 힘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임금을 받는 사람들 이게 모여 있으면 그걸 우리는 회사라 그러죠. 기업이라 그러죠. 그것도 사회 속에 있는 하나의 인간 집단입니다. 가족을 조직하는 방식과 기업을 조직하는 방식은 다르죠. 기업에서 뭐 가족과 같은 회사 분위기 가족과 같은이잖아요. 가족하고 비슷한. 가족은 아니라는 얘기죠. 네. 회사를 가족과 같은 회사 분위기라는 말은 사실은 전혀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사회 집단을 억지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연결시켜 놓은 것에 불과해요. 가끔 보면 가족회사라는 건 있어요. 가족회사라는 건 가족끼리 모여서 회사를 하면은 가족회사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가족과 같은 회사 분위기가 성립하고 가족과 마찬가지인 회사 분위기 이런 것도 성립하겠죠. 자, 인간 집단 중에 하나가 그런 가족, 회사, 기업 그것이 있고 정치, 조직, 정당 이런 것도 역시 사회 속의 하나의 집단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거기서 말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업이 되었건 가족이 되었건 또는 정치 조직인 정당, 폴리티컬 파티가 되었건 계급투쟁의 역사, 계급 그 안에서도 항상 변함없이 작용하고 있는 행위 원리는 계급투쟁이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같지만 이거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역사를 보는 지금까지 모든 사회의 역사를 보는 하나의 원리를 제시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회 구성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 자, 두 개의 계급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계급, 부르주아 계급과 그 프롤레타리아 계급. 자,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 일단 드라마적인 형식을 띠고 있다고 했으니까 어떤 형식이 가지고 있는지 한번 그거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부르주아 계급이 등장. 중세의 농노에서 처음으로 도시의 성박 시민이 생겨났고 이러한 성박 시민에서 부르주아 계급이 가진 최초의 요소들이 전개되었다. 중세의 농노에서 성박 시민, 성 바깥에 있는 시민, 그리고 이 시민에서 부르주아 계급이 가진 최초의 요소들이 전개되었다. 처음에 말씀드릴 때 역사적 전개 과정, 발생사적 고찰, 이게 그 이 두 사람의 고찰 방법의 특징이고 그것을 대체로 변증법적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게 바로 이제 그런 고찰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에서 뭐가 생겨나고 뭐가 생겨나고 그러면 나중에 생겨난 것은 말이죠. 앞서 생겨난 것하고 아주 다른 것 같지만 결국 앞서 있던 것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니까 연속성이 있죠. 어떤 특정한 연속성이 있는데 임계점에 이르면 그것이 변이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런 것의 발전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항상 그런 뉴스를 눈여겨보곤 하는데 최근에 카이스트에서 암세포가 어떻게 생겨나는가 이것을 그 말하자면 발생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는 그 뉴스를 봤어요. 암세포는 한번 생기면 되돌리기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현미경을 이제 굉장히 강력한 그런 그 관찰 도구들이 생겨나니까 연구도 발전하겠죠. 특정한 지점까지는 그것이 암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에 암세포로 전환되는가 그것을 알아내면 그 암세포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임계점이 되기 전에는 그게 암세포로 변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임계점을 찾아내는 거는 이제 저 예전에는 그 짧은 순간순간들 그런 순간들을 알아차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세포들의 발생 기작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전혀 다른 성격의 것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꼭 그런 과학의 생물과학의 성취를 가지고 이걸 설명하는 것은 적당치 않을 수도 있는데 상상 여러분들이 이것을 상상하기 좀 좋으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농노가 성박 시민으로 그리고 성박 시민이 부르주아 계급으로 이렇게 전화되는 것, 전환되어서 변화하는 것, 전환, 네, 전화 또는 전환,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죠. 폼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폼은 겉모습만이 아니라 형상이라고 하는 에이도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지점이 되면, 즉 외부의 환경 요소가 바뀌면 여기서 이제 두 개가 작용하는 거죠. 농노라고 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농노인 것 같지만 그 농노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그리고 농노를 둘러싼 사회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바뀌면 둘러싸고 있는 그런 걸 서컴스턴스라고 그러잖아요. 둘러싸고 있으니까 환경이죠. 번역어도 참 적당한 것 같아요. 둘러싼 지경이란 그 지경이 이르도록 그게 아니라 그런 형세, 둘러싼 형세가 바뀌게 되면 농노가 그 슬슬슬 변화하다가 임계점에 달하지 않으면 여전히 농노이겠지만 임계점에 달하면서 그것이 변화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 부르주아 계급으로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농노이면서도 성박시민이면서도 또 성박시민이면서도 부르주아 계급이면서도 이런 것들이 미묘하게 그 중첩되어 있는 순간들이 있겠죠. 그런 중첩되어 있는 순간들은 이게 성박시민도 아니고 부르주아 계급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농노의 성격을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닌 어중간한 여러 가지의 그 반대되어 보이는 것들 서로 이질적으로 여겨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중첩된 상태. 그 상태를 마르크스와 엥겔스라든가 이런 변증법론자들은 그걸 모순이라고 부릅니다. 논리학적으로 모순인 것하고 실제 세계에서 모순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내용이 많이 달라요. 논리학적으로 모순인 것은 절대로 중간에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을 모순이라고 하죠. 논리학적으로 모순인 것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잖아요. 유와 무는 모순 관계죠.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죠. 그런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음이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이 미운 것 같기도 하고 안 미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런 걸 이제 레알 디알렉틱이라고 실제 변증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지금 여기서 뭐 해결 논리학을 거론하면서까지 얘기해야 되는 거라서 거론할 수는 없고 성박, 시민, 농노, 부르주아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이 서로가 중첩되어 있는 상황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런 중첩되어 있는 상황들에서 어떤 것이 그 사람의 향후 성격을 결정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많이 생각을 해보면 이것들을 생각해보는 것 이게 이제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변증법적 그 논변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르주아 계급은 역사에서 매우 혁명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거기까지가 이제 그 얘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제 혁명적인 역할을, 부르주아 계급은 역사에서 매우 혁명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부분. 그러니까 이제 부르주아 계급은 역사에서 매우 혁명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거기까지가 부르주아 계급의 등장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 부르주아 계급의 혁명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본주의 세계의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부르주아 계급에 대한 창가가 되겠죠. 부르주아 계급의 창가.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에서도 창가니까 그냥 좋은 얘기라고 해서 코미디라고 하겠습니다. 코미디라는 건 원래 그런 드라마 장르에서는 그런 걸 가리키는 건 아닌데 그냥 코미디로 하겠습니다. 코미디라고 규정해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문단이 창가를 집약하죠. 코러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주아 계급은 이러저러 하였다. 그다음에 이제 부르주아 계급의 업적을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공산당서는 읽어보면 처음에 좀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이게 이게 피 끓는 얘기가 좀 나오는 건 줄 알았더니 말이지 처음에 그냥 부르주아 계급이 얼마나 잘났나. 부르주아 계급 창가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이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묘미죠.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경쟁이 자유로운 경쟁이 스스로에 잘 맞는 사회적 정치적 제도와 함께 부르주아 계급의 경제적 정치적 지배와 함께 들어섰다. 자, 그것이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부르주아 계급 창가고 부르주아 계급은 중세의 신분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지배를 최종적으로 확립했다. 그게 이제 정치적인 지배를 확립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처음에는 사회혁명 단계가 일어나죠. 혁명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그 단계를 거쳐가는데 일단 사회혁명과 정치혁명을 보면 사회 구성체 속에서 이러저러한 생산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화하다가 그것이 제도화되고 그다음에 하나의 정치적인 제도로서 확립이 되면 정치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정치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전혀 다른 종류의 체제가 성립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눈앞에서 비슷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이제 부르주아 계급이 등장했던 과정하고 유사하게 플로레타리아 계급이 등장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고정강의 388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러나 부르주아 계급은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갈 무기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 무기들을 지니게 될 사람들도 놔놓았다. 현대의 노동자 프롤레타리아. 그러니까 부르주아 계급은 자신들이 등장하는 과정, 자신들이 등장하는 과정이 굉장한 그 찬가를 지어서 해놓을 만큼 놀라운 과정이었지만, 동시에 그 과정이 자신들의 몰락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했죠. 이게 바로 이제 요런 지점들. 부르주아계 급의 눈부신 등장이 있고, 그런데 그 눈부신 등장이 동시에 형편없는 또는 비참한 몰락의 과정이라는 것. 동시에라는 말을 지금 썼는데, 이게 이제 서로 반대되는 과정이 동시에 일어난 것이죠. 요런 것들을 서로 성격이 다른 것들이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변증법적 상황이다. 모순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르쿠스와 엥겔스에 따르면 부르주아 계급은 새로운 시대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눈부신 업적을 이룩했지만 결국 자신들의 그러한 노력 자체가 자신들의 파멸을 불러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부르주아 계급에 대한 이야기는 희극으로 시작해서 비극으로 끝납니다. 한마디로 트래직 코미디, 희비극이다. 그런데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비극에서 시작해서 희극으로 끝납니다. 요게 이제 희극, 그 다음에 부르주아 계급의 등장이 희극이고, 부르주아 계급의 몰락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등장, 이 부분은 비극이면서 희극이고, 그 다음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처참한 상황은 비극이지만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최종적인 승리라고 하는 희극. 요렇게 희극에서 시작해서 희극으로 끝나는데, 그 희극의 주인공이 중간에 바뀌죠. 이 드라마. 요게 이제 공산당 선언의 드라마적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정도까지 하면 드라마적 구조에 대한 설명은 다 하는 셈이라고 하겠네요. 제가 이걸 드라마적 구조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은, 저는 독창적인 사람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 고대 드라마나 또는 근대 셰익스피어 드라마나 이런 걸 좀 읽으면서 마르크스가 그런 드라마들을 굉장히 열심히 읽었다 하는 것을 또 편견에서도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 아닌가.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됐는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드라마적 구조 그냥 읽다 보니까 그렇게 된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설명이 뭐 학문적으로 뭐 근거가 있느냐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가 있다는 게 좀 보이지 않아요? 좀 드라마를 많이 연속극 말고요. 그런 드라마를 많이 보면 그런 게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텍스트 자체가 뭐 어떤 시대적인 맥락에서 쓰여졌는가 뭐 이런 것은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텍스트 자체만을, 이렇게 구조만을 살펴보는 그것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역사적인 사실들을 참조하면서 이 책에 나오는 구절들을 이제 살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이 공산당 선언은 아주 당연하게도 1848년 혁명이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고도로 추상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정도로 추상화된 내용들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텍스트에서 이렇게 쓰여진 한 줄의 문장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가? 역사적으로 일어난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가? 이것을 좀 주석을 달아가면서 추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389페이지. 1848년 2월 24일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곧이어 3월 2일에는 남서부 독일, 3월 6일에는 바이에른, 11일에는 베를린, 그 다음에 12일에는 빈, 18일에는 밀라노에서 연쇄적으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혁명의 영향을 받은, 아, 이제 세상이 뒤집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 영국을 제외한 유럽 전역에서 불같이 일어난 혁명은 금세 사그러들었는데, 이때만 해도 사그러들 줄 몰랐던 모양이에요. 이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안타깝죠. 젊은이들이 불타올랐는데, 이유가 간단합니다. 1848년부터 1815년까지 호황기였다. 이 시대를 Great Boom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호황기에 혁명이 일어난다. 이건 뭐 크레인 브린튼의 혁명의 해부, 뭐 테다 스코치풀의 국가와 사회혁명, 뭐 이런 혁명론에 관한 아주 그 좀 이렇게 교과서급에 해당하는 책들을 읽어봐도 호황기에 혁명이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호황기에. 물론 보수 반동 혁명은 호황기에도 일어나지만 그거는 혁명이라기보단 일종의 쿠데타 같은 것이죠. 그냥 또 뭐 한국에서 뭐 그런 1979년 뭐 이런 때 부마 항쟁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 자, 우선 1848년부터 1875년까지는 유례 없는 호황기였다. 이걸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마르크스가 엥겔스와 함께 공산당 선언을 썼던 요 시기가 굉장히 빈곤한 시기였느냐? 그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노동자 계급이 뭐 노동자 계급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모르지만 이렇게 각성했느냐? 노동자 계급도 아주 그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숨쉴 수도 없을 만큼 아주 굉장히 핍박받고 괴로운 상황에 있으면 반항을 해보려고 하는, 즉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하는데 심하게 밟히면 꿈틀을 못하잖아요. 적당히 밟히고 있으니까 꿈틀하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는 노동자 계급도 아,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노동자 계급의 의식이 생겨나던 때입니다. 즉 호황기라고 하는 것이 부르주아 계급과 노동자 계급 모두에게 어떤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실이죠. 여튼 이때가 그레이트 부음인데 1848년의 시대적 배경은 그 증거로 박람회를 들 수 있는데 1851년에 런던에서 처음으로 박람회가 열렸고 55년, 그다음에 62년, 67년 그래서 1875년에 필라델피아 박람회, 예, 미 합중국 건국 100주년을 기념한 이 박람회가 1875년에 열렸습니다. 이때가 바로 이제 19세기 후반이잖아요. 전 세계 자본주의 세계의 중심 국가와 주변 국가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세계 무역량이 굉장한 정도로 그 증가했죠. 그 대호황의 시대가 어쨌든 1848년에 대호황의 시대였다. 오늘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이 등장했던 이 문헌이 등장했던 시대적 배경 그리고 드라마의 구조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90페이지부터 또 읽어나가겠습니다.